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과 명절에 관한 규례라고 하는 주제로 율법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세 중요한 절기, 그리고 이 절기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규정들을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을 살펴볼 때에 이 명령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절기의 규정들을 보면 농사 짓고 나서 요런 경우에 거두고 나서 이런 경우에라고 하는 그 환경적인 한정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이들이 농사를 짓게 된 이후, 다시 말해서 정착하게 된 이후 상황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한정 규례를 통하여서 이러한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규정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이해가 되시리라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율법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율법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게 됩니다. 어떠한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성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목숨으로, 훔쳤을 때에는 뭐세 배, 네 배, 뭐 다섯 배로, 이러한 규정들은 그 성,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성 중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들이나 혹은 그 객,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거두게 될 때에 지켜야 하는 법들이다. 다시 말해서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지, 아직 교회 문만 넘나드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영성이나 어떤 나의 경건함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한 악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법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법들은 하나님의 성, 그 백성이 사는 성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특별히 안식일과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는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법이다. 율법주의자, 속칭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나 자신의 교만함,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악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필수 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꼭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에 관한 규례, 안식일과 명절에 관한 규례의 첫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 보시니까 땅에 대한 규례인데요. 6년 동안에는 그 땅에 파종하여서 식물을 심거나 뭐 곡식을 심거나 파종하여서 소산을 거두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을 위하여서 밭을 갈지 말고 그냥 그 땅을 묵혀두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6년 동안에는 열심히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파종하여서 거기에서 난 식물로 먹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을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경작을 위하여서 밭을 갈지 말고 그냥 묵혀둠으로써 거기에서 그냥 자라나는 식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의 골자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시니까 설명은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드릴게요.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2절의 명령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한 주간의 삶에서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에는 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에서도 이미 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읽으시니까 7일째에는 내가 쉬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쉬어야 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가 쉬어야 내가 밭을 경작할 때에 사용하는 소, 나귀 이런 짐승들도 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쉬어야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나를 섬기는 종과 그 종의 자식도 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본인의 휴식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집의 소와 나귀들, 여종과 자식들 그것뿐만 아니라 나그네까지 쉴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이 7년째 되는 해에 경작을 쉬는 것, 7일째 되는 날 일들을 쉬는 것, 이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의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년째 되는 해에 경작을 멈춤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식물을 먹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7일 때의 쉼으로써 우리가 이미 창조 섭리에서 배운 것으로 우리 본인이 쉬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과 종들, 나그네까지 쉬는 것이 이 명령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식일과 명절, 제사, 예배에 관한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쉼의 의도요, 명령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은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안식일과 명절, 예배,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은 종교 행습적인 예배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한다, 하나님을 올바로 높이며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의식적인 모습으로도 당연히 나타나지만 뿐만 아니라 삶의 외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명령되고 있는 7년째 쉬는 규례와 7일째 되는 규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곳곳에서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곳곳에서 하나님이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그 사랑하고 케어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면 나머지 한 해는 6년 동안의 은혜로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멈추어서 이렇게 밭과 경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둠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안식일과 명절에 관한 율법의 규례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는 나머지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베풀기에 풍성하고 충분한 시간들이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인 되시는 섭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살라.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규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농사짓고 살지 않기 때문에 6년 동안 농사짓고 7년째 될 때에는 땅을 묵혀드라, 이러한 규정들이 아주 우리의 삶에, 아주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반드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주중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 일찍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멈추어지는 시간이 없으면, 여유가 없으면, 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멈추어 서야 비로소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멈추어 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율법의 명령처럼 다른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의 규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년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멈춤으로써 이 멈추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6년하고 7년째 이런 구체적인 횟수는 꼭 없다 할지라도 이들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살지 않기 때문에 꼭 그것이 6년이 되었건 1년이 되었건 그런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령되어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우리의 삶 속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들만큼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 통하여서 기록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라 돌아보고 돕고 섬기며 위로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습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죠? Worship Servic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Worship Service.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Ministry라고 하는 말도 예배, 사역 이런 단어에 사용을 해요. Worship Service, Ministry 이러한 단어들은요, 공통된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serving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serving하는 것입니다. 예배 함께 드리는 성도들을 serving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 그러한 이 의미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많은 예배를 보면 섬김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즐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오늘 예배로 드려지는 이 한 시간, 한 시간 반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로 내가 서빙하고 있는가, 드려지고 있는가, 또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있는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이 되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봉사하시고 또 식탁의 교재를 준비하시고 안내하시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서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참다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예배는 서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예배를 본다, 자기 중심의 즐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는 겁니다. 찬양팀 오늘 연습을 왜 졌다고 해? 찬양 저 부르는 곡들이 오늘 왜 내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런 노래를 불러? 목사님 설교가 오늘 왜 이렇게 나에게 욕을 하는 것 같지? 오늘 교회 밥이 왜 이렇게 싱겁고 짜?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서빙이고 성도들을 향한 서빙,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는 것인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즐기는 사람이 되니까 찬양이 왜 저래? 오늘 성가대 노래가 왜 저래? 오늘 교회 온도가 왜 이래? 설교가 왜 이래?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이래? 이건 예배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락한 예배당, 훌륭한 음향영생 시스템, 좋은 음악, 찬양팀, 잘 갖추어진 모든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월십, 서비스, 미니스트리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섬김이고 드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재물됨이요 섬김이고 성도 각자를 향한 섬김이고 봉사가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10절부터 12절의 규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멈춰 서서 먹고살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멈추어 서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서빙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서빙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평생의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성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에 실패한 모습을 보면 잘못된 의미로서 이러한 예배의 삶이 나아가는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의 의미가 잘못된 방향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못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에 섬김과 수고가 올바로 가야 되는데 내 육신의 안위와 즐거움에 나의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율법주의자적인 교만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면서도 내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밖의 것, 진리가 아닌 것, 잘못된 것들, 이러한 행습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입에 올리지도 말라. 거기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지도 말고 빈틈을 보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라라고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즐겨야 할 특별히 지켜야 할 새 절기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맥주 감사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이 세 절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께서 이 세 절기가 무엇인지 이 절기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면면들은 이미 잘 들으셔서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절기에 관한 명령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세 절기를 구체적으로 지키라 명령하셨는가 그 큰 이유만 훑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셔서 14절 보시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명령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께 뭐 화제로, 효제로, 뭐 여러 가지 속건제로, 화목제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했던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기 오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새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특별히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절기만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특정한 시즌에 특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목적을 알고 그 정신을 가지고 드려져야 하고 동시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형태와 명령들 그 형태 그 모습들이 있다 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실수를 많이 했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 자녀를 죽여가지고 막 제물로 드리고 불태워서 드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죠. 이방 잡신을 섬기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국가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은 상실하고 종교적인 모습 그림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잘 섬긴다 이러한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히 지켜야 할 새 절기를 통하여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시즌에 명령하신 모습대로 드려야 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도 살아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습 그 폼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폼, 어떠한 형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너희들이 고백하고 서약하고 알고 깨닫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장소에서 멋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단일 중앙 성소에 모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 행위를 서로가 깨닫고 알게 되고 또 일상생활로 인하여서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영적으로 각성되는 계기로 삼고 네 번째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우상 숭배의 악습,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뿌리 뽑고 경계하고 방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는 꼭 지키되 내 앞으로 내가 명령한 특별한 곳에서 내가 명령한 방법대로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배우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구원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올바른 반응이고 응답이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닌 은혜요 자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문제, 율법주의와 은혜에 대한 크나큰 오해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자유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의 형식과 절차, 내용이 중요하고 종교적인 의식,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없는 내가 누리는 내가 주인 되는 썰빙이 아닌 내가 보는 예배에 치중된 것 역시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이웃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없이 그 은혜를 흘려버리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 없는 예배도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반항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서비스, 월십, 미니스트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심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어떠한 예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까? 오늘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실수,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배에 성공하시는 평생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성도로서의 삶이 되는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